요한복음 1장 29절 34절 말씀 한번 같이 말씀 받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음이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배 끝나고 양갈비를 먹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주에는 어떤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양갈비를 먹으니까 좀 양을 먹을 때 양에 대한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또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컸습니다. 우리 육간사님께서 말씀의 실체를 또 이렇게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땅을 달라고. 예. 사실은 그 우리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은요, 제가 한번 그 사람들의 그 현재 평균 수명을 한번 찾아봤어요. 21년도 기준에서 남자가 80.6세입니다. 그리고 21년도예요. 그리고 여자분들이 86.6세예요. 할렐루야. 역시 여자들이 오래 살아요. 자, 그런데 현재 21년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계속 나이가 들어갈 건데요. 앞으로는 몇 세 시대가 될까요? 기대 수명이 아마 점점 더 나이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못해도 아마 제 또래들은 100세 이상은 살지 않을까. 별로 안 좋아하시네. 아마 기대 수명이 그 정도까지는 늘어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아까 유관사님 저기 얘기를 할 때 그런 이제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제 그 유관사님이 아마 은퇴를 하면은 60대가 되잖아요. 60대가 되면 은퇴가 되는데 은퇴하고 나서도 몇 년을 더 살아야 돼요? 최소한 30년은 팔팔하게 살죠. 뭐 인생을 나눠보면은 우리가 30대를 일기로 한다면 어릴 때부터 자라난 30대, 30대부터 60대까지의 2기 인생으로 한다면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또 30년을 더 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30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죠. 그래서 저는 육간살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땅 얘기를 하기 전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육간사님은 참 양을 잘 굽잖아요. 양고기도 잘하고 그다음에 농사를 굉장히 잘 짓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뭔가 되게 잘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지금 학교에서는 이렇게 또 아이들과 복음도 나누고 학교 얘기했지만 은퇴한 이후에 어떤 삶으로 아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까? 그 생각해 볼 때 그런 기도가 됐어요. 하나님 땅을 주세요. 사실은 그는 그리고 땅을 차지하게 되고 거기서 농사를 지어서요. 그 양갈비 가든 파티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소수의 인원들이 이제 그 돈 벌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인원들이요. 거기서 그 재배한 야채와 양갈비를 먹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와 장소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아마 자주 이용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은퇴하기 전에 좋은 땅이 하나 올 거고요. 그래서 그 넓은 그 땅에서 농사도 짓고 그리고 양갈비를 또 구워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땅 있으신 분들은 땅을 좀 기부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땅이 오기를 기도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될 것을 믿음이 확 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예배 후에 양 갈비를 먹게 되는데요. 성경에서 양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에 관해서 조금 더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가? 아마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구인가를 안다면 아마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안다면요.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몰라요. 예수님에 관해서 모르고 단지 뭐만 알아요? 교회만 알아요. 그런데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별로 이렇게 밖으로 비춰지는 모습들이 별로 이렇게 본인들의 보기에 교회란 이런 곳이어야 되는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사실은 조금 더 물러서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안다면요. 저는 확언하건대 예수님을 안 믿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기쁨의 소식이고 복음 그 자체이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럼 누구신가? 예수님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에서 나와 있는 양이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이해하고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2000년 전에 6개월 먼저 태어난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근데 왜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을까요? 왜 예수님은 양이 되셔야 될까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송아지를 봐라 할 수도 있잖아요. 왜 예수님은 이 어린 양으로서 이렇게 나타나셨을까요? 그리고 또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요한이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는 그 징조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성령이 그 위에 임하는 걸 보면 그가 하나님인 줄 알라.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증거를 보면서 말하기를 마지막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이렇게 대표돼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왜 예수님은 어린 양이 되셔야 됐을까요? 오늘 양고기를 먹기 전에 그 양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양은 성경에서 어느 부분에서 나오냐면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창조함을 입고 에덴이라는 동산에서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태초의 사람인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에 대한 결과로 말미암아 에덴이라고 하는 이 낙원에서 영생하는 그곳에서 이게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생산합니다. 그 자녀가 대표적으로 누구죠? 가인과 아벨이죠.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성경을 보게 되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제사로 제물을 드리는데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벨이 처음으로 양, 흠없는 어린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드립니다. 이게 무슨 제사죠? 희생제사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죠. 그런데 아마 여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벨이 양으로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받았고 가인은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았다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에서 보면은 중요한 건 어느 재물이, 어떤 종류의 재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벨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믿음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받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가인이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서 왜 동생 제사는 받고 제 거는 받지 않습니까? 막 울그락불그락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시죠. 너 왜 이렇게 성내고 화를 내느냐. 너 알잖아. 왜 안 받았는지. 왜 알잖아. 니들 알고 있잖아. 근데 이 분을 삭히지 못하고 어때요? 그냥 동생 아벨을 몰래 가서 죽여버립니다.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제사를 통해서 뭐가 돼요? 죽임을 당하면서 그 피가 땅으로 흘러가 들어가고 그 땅이 호소하기를 시작하는 거죠. 자, 이게 이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때 보면은 양을 제물로 드리는 희생제사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는 조금 더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 때 보니까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저 독자를 주시잖아요. 약속, 이삭을 주잖아요. 근데 정말 이 나이 먹어서 그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면서 말합니다. 야, 네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이삭에게 뭘 지고 제물로 드릴 장작을 지게 하고 함께 산으로 올라가는 거죠. 거기가 바로 모리아 산입니다. 그 모리아 산에 도착을 해서 드디어 장작을 올려놓고 거기에 이삭을 제물로 올려놓은 다음에 뭘 하죠? 그냥 칼을 들어서 그냥 이삭을 이제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칼을 드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야 멈춰. 네가 나를 경외한 줄 내가 알겠다. 라고 하면서 무엇으로 제사를 드리게 해요? 그 옆에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 보니 거기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제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그 준비되어진 제물이 뭐였어요? 어린 양, 순양이었습니다. 순양. 그래서 그 순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죠. 거기서 드렸던 그 모리아산이 또 어느 곳이 되죠? 그렇죠. 성전 터가 되는 것이죠. 성전산이 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장소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결국은 뭐예요? 이삭은 누굴 상징하죠? 예수님을 상징하죠. 이게 십자가를 지고 그곳에 올라가는 그런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삭을 대신해서 무엇이 있었죠? 순양이 있었죠. 그 양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 제물로 드려집니다. 또 성경을 쭉 보게 되면은 또 어떤 일이 보면은 한번 볼게요. 창세기 22장 13절 한번 읽어보고 지나갈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래서 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순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에 관해서 또 말하기를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나타나게 되죠. 출애굽기 12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자, 여기에서 보니까 흠없고 1년 된 수컷을 취하래요. 또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게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유월절은 여러분 뭐 지난번에 우리 부활절 때 한번 설교를 했지만 유월절은 뭐예요? 유월이라고 하는 것은 넘어가다는 거잖아요. 그 유월절 사건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는 사건입니다. 그때 바로왕에게 말하죠. 우리 백성을 보내달라. 그런데 바로왕이 어때요? 보내주질 않죠. 그때부터 이 재앙이 시작되는데 바로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 뭐냐면 죽음의 신이 올 거다. 죽음이 임할 때에 죽음의 신이 올 때에 그때 어떤 일이 있느냐. 초태생, 첫 번째 태어난 것은 다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죽음의 신이 오는 그 밤에 너희는 어린 양, 이 순양을 잡아라.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내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 그러니까 바깥문에 이 피를 바르고 그 안에서는 이 어린 양을 구워서 먹어라. 그러면 죽음의 신이 오다가 무엇을 보고? 그 문에 발려진 피를 보고 거기를 넘어갈 것이다 해서 유월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안에서 집안에서 피를 바르고 유월절 어린 양을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 초태생들은 한 명도 죽지 않고 누구만 그걸 하지 않은 이제 애굽에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 여기에서 먹었던 게 뭐예요? 어린 양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표현하기를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을 가르켜 누구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바로 그때 희생되었던 그때 그 유월절에 희생당하는 어린 양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은 뭘로 표현돼요? 오늘 이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한 것처럼 예수님은 분명히 양이라고 표현되어집니다. 그럼 양은 뭐예요? 유월절에 희생당하는 양. 그러니까 결국은 양은 계속 뭘 당해요? 계속 희생을 당하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 때도 희생당하고 아브라함의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이 희생을 당하고 그리고 또한 어디에서?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건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뭐하고? 죽임을 당하고 계속해서 희생당하는 것이 양으로 표현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관해서 뭐라고 말해요? 유월절의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런데 예수님이 유월절의 어린 양, 희생 양이 되어야 됐을까요? 성경을 좀 더 보면은 재밌습니다. 여기에서 유월절 사건에서 보게 되면은요, 양을 어떻게 먹느냐? 삶아서 먹질 않아요. 양을 먹을 때 성경은 말하기를 반드시 석류나무 가지에 끼워서 화덕에서 구워서 먹습니다. 근데 이 구울 때에 만약에 뭐가 되면, 화덕에 닿게 되면은 이물질이 묻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 부분을 잘라내고 흠없고 순전한 이 재물로서 양식으로서 사실은 굽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양고기는 삶아 먹는 것보다 어떻게 먹어야 된다? 구워 먹어야 된다. 그래서 굽는 양고기가 맛있어요. 자, 흠없는 어린 양인데 또 거기에서 유월절 양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뼈를 꺾지 말라고 말해요. 뼈를 부러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뼈가 꺾였어요, 안 꺾였어요?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그 양 잡는 날에 예수님께서는 희생을 당하세요. 죽임을 당하는데 그때에 유월절 어린 양이 되려면 뼈가 꺾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뼈가 꺾이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못 박혀요? 양쪽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죠.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이렇게 형벌은 뭐냐면 오랫동안 고통을 받으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해가 지면은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에 죽질 않으면은 이 죄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요. 이 정강이 뼈를 요 망치로 때려서 꺾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양쪽에 있는 강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뼈를 다 꺾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뼈를 꺾으려고 보니까 어땠어요? 이미 운명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뼈를 꺾지 아니하시고 성경대로 뼈가 꺾이지 않으셨죠.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46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성경 같이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 자, 시작.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요한복음 19장 32절 읽어봅니다.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그 다음 절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유월절 어린 양,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 오시기 전에 어린 양으로서 보여주셨죠. 근데 성경은 뼈를 꺾지라고 꺾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뼈가 꺾이면 대요 안 돼요? 왜냐? 예수님은 성경대로 약속대로 오셔서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경대로 뼈가 꺾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양쪽에 함께 있던 강도는 뼈가 꺾였지만 예수님은 그 전에 운명하심으로 이 뼈가 꺾이지 않음으로 성경을 성취하십니다. 오늘 세례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오신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정확하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성경대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고 그 양 잡는 날에 잡히시고 죽임을 당하는데 성경대로 뼈가 꺾이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거 보니까 이 양이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무엇을 얘기를 해요? 양은 희생 제물 그리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양이 되셔야 됐을까? 왜 예수님은 양으로 표현되어져야 됐을까? 성경을 보면 그 해답을 알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예언하기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라고 말한 건 뭐예요? 우리는 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양입니다. 그래서 이 양들이 그릇 행하여 잘못 행하여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각자의 길로 간 거예요. 그것을 죄악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시편 100편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하나님은 누구다? 우리를 지으신 분. 그러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이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것이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래요. 그러면서 표현하기를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또 볼까요? 에스겔서 34장 3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양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하나님 입장에서 누굴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양은 누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양으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러면 양이 되셔야 했던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양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양인 내가 죄악으로 인해서 뭐 해야 되는데? 희생당해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뭐가 되시는 거예요? 희생 양이 대신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 성경의 제사를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양과 염소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성경에서 양이라고 번역되어진 것은 사실은 염소와도 같은 표현으로 쓰여져요. 그런데 조금 특징이 있어요. 양으로 제물을 드릴 때가 있고 거의 대부분 관례적으로 보면 염소를 제물로 드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은 뭐가 나오죠?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보면 순양, 어린 양을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이 어린 양보다는 염소가 드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은요, 바로 죄를 속하는 속죄제나 제물에 대해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일에는 염소가 또 사용되기도 해요. 한번 성경 읽어볼게요. 레위기 23장 23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4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되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 달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해라. 민수기 28장 15절 말씀.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년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레위기 16장 10절.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이제 여기서 보면 계속 염소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요. 이 우리가 그 성경을 좀 이해할 때 양과 염소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 양이 의미하는 건 무엇일까? 염소가 의미하는 건 무엇일까? 왜 그 저기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릴 때 그 염소 두 마리를 잡잖아요. 한 마리는 피를 내서 죽임을 당해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한 마리의 염소는 뭘 어디로 보내요? 광야로 보내는 일을 하잖아요. 그걸 아사셀 염소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속죄제에, 대속죄일에 드리는 속죄제사에 왜 이 염소를 사용했는가? 성경에서 그들의 이제 문화 속에서 보면은요, 양과 염소가 굉장히 대비됩니다. 양은요, 뭘 상징하냐면요, 양은요, 특별히 순양은 명예를 상징합니다. 왜 이 명예가 상징되어지냐면요, 순양의 특징이 있대요. 순양이 그 무리를 거느리는데 그 양 무리를요, 뭐 한 50마리 뭐 이렇게 이상 이렇게 돌보는데요. 순양은 그 양을 돌보는 일에 있어서 굉장한 뭐죠? 그 책임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보통은 이제 수컷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게 뭐야? 암컷들이잖아요. 이 암컷을 굉장히 보호하고 그 무리를 지키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순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양은 남자를 상징하고 또 염소는 여자를 상징한대요. 그래서 이 근동 중동 지방에서 보면 여자들은 사람들의 이 머리를 헤아리는 수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잖아요. 오직 남자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이 남자 명예를 상징하고 가장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순양입니다. 그런데 염소는 반대로 수치를 상징해요. 염소의 특징은 뭐냐면은요, 염소는요, 예를 들면은 저기 이제 짝짓기를 할 때 암컷을 취하잖아요. 근데 암컷을 해서 취했어. 그러다가 그 암컷을 버려요. 그리고 다른 순염소가 그 버린 암염소를 또 취합니다. 한마디로 난장판이에요. 개판이에요. 그래서 염소는 명예롭지 못하다 해서 수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양을 상징할 때는 명예를 상징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 첫 번째 있어요. 창세기 다음에. 자, 여기에서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 모습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그 모습 그대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 양에 대한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주세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하였도다. 그러니까 뭐 어린 양이 어때요? 막 쫄아가지고 그냥 이제 죽을 거라고 아무 꼼짝도 못하고 끌려가는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보여지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이제 우리의 해석이고 성경적으로 본다면 이 양은 어떤 양이에요? 명예를 지키는 양이에요. 가족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명예를 지키는 양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순양이 되시는데 뭐예요?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분이 뭐 하는 거예요? 대신 죽음의 자리를 걸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때에 분명히 그분은 뭐 할 수 있어요? 거기를 벗어날 수도 있고, 우리를 위해 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뭐 하기 위해서? 가족을 지키고,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신음소리, 그러니까 뭐죠? 막 어우 아파 죽겠어, 내가 왜 죽어야 돼, 이런 것이 불평불만이 아니라 아무 잠잠한 어린 양과 같이 아무 말 없이 뭐 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순양에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뭐 여러분 가상칠언 잘 아시잖아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이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의 자리에 나아가는 동안 누구처럼 명예로운 그리고 강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능력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굴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무리를 지키기 위한 순양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잠잠히 그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을 상징할 때 바로 잠잠한 어린 양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뭘 상징해요? 그 순양을 표현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시는 그런 멋지고 멋있잖아요. 그 고통 속에서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내는 그런 아주 멋지고 명예로운 그런 모습으로 표현된 것이 바로 이 어린 양, 바로 순양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에 반해서 또 표현하기를 뭐라고 해요? 아사셀 염소가 나오잖아요. 염소, 희생제사로, 이게 속죄제사로 드릴 때 이 염소가 표현되는데 염소는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수치, 죄, 허물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희생제물로 드려지는 이 속죄제사에서 드려지는 이 두 마리의 염소는 결국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수치와 죄와 허물을 그대로 담당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가 되세요? 죄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되시고 수치가 되시고 허물이 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염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수치와 죄가 되셔서 한 마리는 어디로 가고? 희생돼서 그 피가 제단에 뿌려지고 그리고 또 한 마리 아사셀 염소, 아사셀 염소라고는 뭐냐면 이게 뜻이 뭐냐면 떠나가는 염소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한 마리는 희생이 되고 한 마리는 뭐래요? 광야로 보내버립니다. 돌아오지 못하는 곳으로. 그러면 보내는 염소, 떠나가는 염소가 아사셀 염소거든요. 이 속죄제사에. 그러면 떠나는 염소 왜 보내지는 염소가 되는가? 그건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성경말처럼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 근데 이 아사셀이라는 뜻은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치와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죽임당하는 염소 그런데 그 죽임당하는 염소와 함께 한 마리는 광야로 보내지는데 왜 광야로 보내져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완전히 제거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광야로 나가서 그냥 어때요? 거기서 죽임을 당하는 거죠. 돌아오지 못하는 길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희생 제물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세요? 그렇죠. 지옥에 대한 표현도 좋고 첫 번째는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서 어디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죠. 죄가 되셔서 그리고 거기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또 어디까지 가세요? 음부에까지,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그 일을 이루신 분인데 예수님께서는 명예로운 우리를 위해 희생당하는 어린 양으로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죄와 허물이 되시는 아사셀의 염소가 되셔서 오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그런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왜 하나님이신 그 예수가 왜 어린 양이 되셔야 됐는가? 그가 왜 죄가 되고 허물되고 또 그가 심판과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여 죽으셨는가?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는가? 한 가지죠.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뭐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대신하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그분이 저주를 받으신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저주 아래 사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축복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죽음과 사망이 역사하는 오늘 그것을 감당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이 역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분이 왜 채찍에 맞으셨는가? 그분이 왜 고난을 당하셨는가?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분은 위에서 희생 제물 희생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러한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로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 그거잖아요. 요즘에 이제 예전에 부모님들이 항상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대부분 뭐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지금 부모님들도 역시 자녀를 위해서 많이 하지만 아마 예전에 부모님들이 훨씬 더 자녀를 위해서 희생을 많이 하셨어요. 오직 뭘 위해서? 자녀의 성공과 자녀가 잘 되는 것을 위해서 무지하게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왜 그런 고생을 감내했을까요? 왜 그런 희생을 감내했을까요? 나처럼 이게 어려운 거 살지 않고 조금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 고생을 감내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그런 희생을 감당하시고 왜 그런 고난을 받으셨는가? 한 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기 위해서? 더 좋은 삶을 주기 위해서. 성경을 표현하기를 평화를 누리고 샬롬의 은혜를 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슬퍼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우울해하지 마시고 해피하십시오. 옆 사람 보시면서 해피하세요.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그 은혜를 누리는 은혜의 삶을 주셨습니다. 오늘 그 은혜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도우시는 은혜, 함께하시는 은혜, 형통케 하시는 은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게 재능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 이상 어떤 세상에 느껴지고 가로막히고 이 답답함으로 우리를 옥죄는 것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일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선포하세요. 이러한 삶은 내 삶이 아니야. 오늘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주신 삶은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내가 더 행복하라고, 내가 더 이 땅에서 더 좋은 삶을 살아가라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생명을 주셨어. 이것이 바로 내 삶이야. 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건 너무 당연해.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삶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이 아니야.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희생당하셨어. 나는 여기서 걸어 나올 거야. 여러분, 믿음으로 지금 말하시고 선포하시고 거기서 빠져나오셔서 오늘 예수님의 희생과 그분의 값을 치르셔서 주신 그 은혜의 삶을 오늘 기쁨으로 해피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양에 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양이 되셨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한 그 양들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아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 양을 치라. 다시 또 묻습니다. 야, 베드로야. 네가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때 또 말하죠. 아유,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는 마지막 세 번째로 또 한번 물으시죠. 뭐 여기에는 이제 원어를 보게 되면 그 사랑에 대한 의미와 깊이가 조금은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양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치라, 먹이라, 돌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결국은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또 우리도 뭐죠? 우리도 양이잖아요. 근데 양이면서 동시에 우리는 또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양을 먹이고 돌보는 자. 구원받은 양이면서 우리는 또 뭐예요? 그 양을 돌보는 자, 먹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인생을 향한 부르심이고 방향입니다. 우리는 양으로서 이 구원받은 어린 양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양을 돌보는 일을 할 수 있는 자, 그게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높은 차원의 부르심을 바라보십시오. 예, 이 땅에서 그냥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것은요, 그냥 뭐라고 해야 되죠? 그냥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은요, 그냥 평범한 삶이에요. 오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마이너스 인생입니다. 그러나 플러스 인생이 돼야 돼요. 플러스 인생은 뭐냐면 바로 그분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을 이루어드리는 삶입니다. 우리 서두에 말씀 유관사님, 이제 땅을 사가지고요. 그곳에 멋진 농장을 꾸밀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최소 500평 이상은 아마 농사를 충분히 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은퇴하고 나면 시간도 많으니까 1000평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정도 농사를 지면서 자, 근데 뭘 하죠? 그곳에 양갈비를 굽고 뭘 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재능을 통해서 복음을 나누는 기회로 삼는 거예요. 복음을 나누고 사람들의 삶에 기쁜 소식을 전하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를 간증하고 나누는 그런 터전, 그런 장소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부르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저기 뭐 여러분 각자의 사명이 있다면 뭐 선교지에 들어가서 목숨을 버릴 사람도 있겠지만 모두가 그런 사명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각자에게 주신 재능과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고 회피하시면서 그 은혜를 통해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인생을 향한 더 높은 차원의 부르심을 바라보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행하시는 위대한 일을 바라보시고 간증하시고 영광 돌려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 양가비를 맛있게 뜯으시면서 오늘 그 어린 양으로 오신 또 예수님의 은혜와 유월절의 어린 양과 또 이 의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해피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드릴 때에 우리 받은 말씀 한번 상고하시면서 함께 고백하고 기도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양이 되셨습니다. 희생당하는 양,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받는 양, 우리를 대신하여서 수치를 당하는 양,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임을 당하는 양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그런 일을 당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지만 오직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의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묵묵히 명예롭게 걸어가신 순 양처럼 어린 양처럼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명예를 지키셨습니다. 오늘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오늘 그 평화를 누리고 있는가? 오늘 누리고 있지 않다면 내게 주신 평화를 주장하고 어둠 속에서 빠져나오고 질병 안에서 빠져나오고 억눌림 속에서 빠져나와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을 꿈꾸고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더 높은 차원의 삶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오늘 그러한 우리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자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교회 모든 지체들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그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